시편 25번 메시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동안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에서 나온 경건한 표현들. 시편 52편 67편 두 번째. 역대로 구약을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 독자들이 시편에 대한 합당한 이해를 갖지 못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쓴 시편에 관하여 그런 이해를 가지려면 그가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운 싸움과 그의 영성에 관하여 다윗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나라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후에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그 땅 모든 거민들을 살육하고 우상의 땅을 깨끗이 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 땅의 일부만을 차지하고 대부분의 원수들이 남아있는 곳을 허락하였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듯이 이스라엘은 약하게 되었을 때에 그 나라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이 나라들을 패배시키도록 일으키심을 받았지만 다윗 때까지는 원수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패배시켰으며 그 중심이요 수도이며 성전이 건축될 장소인 예루살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한 땅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러한 사람으로서 다윗은 싸우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계시는 동안에 다윗으로 예표된 싸우시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 하늘에서 안식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솔로몬으로 예표된 평강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종종 원수들에 관해 기도했는데 심지어 그들을 섬멸해 주실 것까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왕국의 원수들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 일으키심을 받은 한 그의 이러한 기도는 정당화됩니다. 더욱이 그가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는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살육하여야 했으며 그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싸우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측면뿐 아니라 영성의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윗의 시편들은 그의 영성이 완전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영성에 관한 한 그의 원수들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사실상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는 신약뿐 아니라 구약의 가르침에도 위배됩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으며 그들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하면서 다윗을 위해 변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로마서 12장 20절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므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사실상 잠언 25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두 군데 모두 숯불은 불타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조차도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시편들에서 원수들이 섬멸되고 살육당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 아들 솔로몬이 잠언 25장 21절과 22절에서 말한 것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이 시편들에 있는 분위기와 영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과 관계 있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다윗이 비록 영적이지만 그의 영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시편 58편부터 62편까지를 살펴봅시다. 이 시편들을 연구할 때에 우리는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에서 나온 경건한 표현들을 신약의 영적인 것들을 아는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멸망하도록 기도함. 시편 58편에서 시편 기자는 먼저 인생을 정죄하였으며 그런 다음 그들이 멸망하도록 기도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인생을 정죄함. 다윗은 인생을 정죄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부정을 행하였으며 그들의 손은 땅에서 강포를 달아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매우 시적으로 쓰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가장 독이 많은 뱀인 코브라에 비유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악인이 멸망하도록 기도함. 다윗은 악인이 멸망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악인을 급히 흐르는 물에 소멸하여가는 달팽이에 여인의 낙태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라고 선포합니다. 확실히 보복당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끝냈습니다. 여기서 갚음은 좋은 결과 혹은 어떤 종류의 정당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 시편의 영성의 수준을 어떻게 느낍니까? 나는 이 시편을 높이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선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와 찬양조차도 언짢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편을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그것을 추종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 시편 59편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서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그를 구출하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해 일어난 자들에게서 그를 높이 들어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9절과 10절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바라면서 기도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독해 하시리이다. 열국을 벌하시기를 하나님께 구함. 4절부터 8절까지와 11절부터 15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열국을 벌하시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깨어 일어나사 간사하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말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여호와께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업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함. 16절과 17절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찬양은 아주 좋지만 비난과 정죄에 관련된 많은 구절들에 뒤따라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함. 시편 60편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기뻐하심과 시편 기자가 대적에게서 그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함.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기뻐하심.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안에서 기뻐하심에 관계됩니다. 6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거룩한 곳으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함 안에서 혹은 그분의 거룩한 곳에서 기뻐 뛰시고 세겜을 나누시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길르앗과 므낫세가 그분의 것이요, 에브라임이 그분의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가 그분의 홀이요, 모압이 그분의 목욕통이며 에돔에 그분의 신을 던지실 것이고 블레셋이 그분을 인하여 외쳐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그 소유를 그분의 백성에게 돌리실 것을 기대함을 표현하였습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에 관한 시편 기자의 기대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여기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시편 기자가 대적들에게서 그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함. 9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대적들에게서 그를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1절과 12절은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원수들에게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이것이 이 모든 시편들에 있는 원칙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림. 시편 61편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림.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날개의 덮음 아래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누렸음을 봅니다. 3절과 4절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고 싶어할 정도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누렸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보여줍니다. 5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의 사상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기업의 분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기업의 분깃을 주셨습니다. 장수하기를 하나님께 구함. 6절부터 8절까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그의 장수를 구하였습니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이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7절의 예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표준역은 예비하다로 번역하며 다비역은 부여하다로 번역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만 인자와 진리를 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이 그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자와 신실함을 임명하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에 시편 기자의 말은 좋은 것 같지만 사실상 그와 하나님 사이에 일종의 상업적 거래를 내포합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신실함을 임명하시고 시편 기자는 그분의 이름을 시로 노래함으로써 하나님께 갚아드립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시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구입한 것에 대해 그가 지불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다소 사업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원칙상 우리도 오늘 동일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주여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은 일종의 상업적 거래입니다. 만일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받는 문제가 아니라 다만 주는 문제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되돌려받기를 기대하면서 사랑한다면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요, 사업이요, 상업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는 그런 상업적인 관념을 가졌습니다. 주 예수님이 부자가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는 주님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베드로는 상업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주님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의 산성으로 누림. 시편 62편의 주제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그의 산성으로 누림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누림. 1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2절은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말을 6절에서 반복합니다. 이것은 좋지만 신약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권고함. 8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봅니다. 8절에서 그는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신치 말지어다. 부에 대한 이 충고는 좋지만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바울의 말만큼 좋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 말에는 다소 좋은 것이 있지만 신약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그 영적인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가 다룬 시편들은 신약에 계시된 진정한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배경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윤리적인 면의 인성과 관련되며 따라서 그것들에는 영적인 무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시편들에서 우리는 영을 좇아 살고 행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은 영을 좇아 행하는 것을 말하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있는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시편은 정의와 정직과 우리의 성실을 붙드는 것과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와 정직과 성실이 영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성은 그 영이십니다. 오직 그 영만이 영성이심으로 그 영을 떠나서는 어떠한 영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가 모든 시편 기자들의 복합적인 정서에서 나온 경건한 표현들을 합당한 분별 없이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경건한 표현들을 신약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알기 위한 배경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과 신약에 계시된 영성의 대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에 나타난 정의와 정직과 성실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신약에 나타난 순수한 영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영성을 실행한다면 우리의 원수가 멸망하도록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여 그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주여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신약의 표준적인 수준에 이르게 하는 절대적인 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시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도움으로 인해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성과 우주성이시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분이십니다.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몇몇 경건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평가함으로 인해 빗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믿는 이들을 죽이고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빗나갔습니다. 역대로 대단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릇 평가함으로 인해 빗나갔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근원과 과정과 노선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없이 성경을 조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성경을 합당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근원과 과정과 노선과 원칙들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명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그 다양한 부분에서 왜곡됨이 없이 바르고 옳게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와 그 노선과 원칙에 따라 말씀을 알 수 있게 하려고 이것을 힘쓰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시편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많이 연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시편의 역할이 신약의 가르침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좋은 것이지만 신약의 영적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신약의 영성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생명주는 영과 그 영이 삼일 하나님을 우리 존재에 적용함에 관련되는데 이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성취하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영적 수준이며 시편의 영적 수준은 그에 훨씬 못 미칩니다.